역대하 2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 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 보게 해주시옵시고 나에 대한 착각 없이 말씀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여호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람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세력을 얻은 후에 자기 친동생 여섯 명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동생을 죽인 그 악행을 보면서 죄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그 행위를 보고 죄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여러분들은 여호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에 해당이 될 거라는 겁니다. 비록 뭐 살면서 미움도 있고 또 화를 내기도 하겠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람에 비하면은 그건 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악행,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을 행하는 것 그걸 알아야 되겠죠. 모든 인간이 한 목소리로 이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악으로 보시는 것과 다르다면 결국은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한 점들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죄를 악을 알지를 못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악을 따르는 그런 심각한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과 선에 대한 바른 구분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사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이런 말에서 이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제사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편리를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일의 걸림돌이 이제 될 만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해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뭐 아무나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만 세우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냐. 그게 여로보암의 사고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제사를 철저하게 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희생, 제물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를 베푸시면서 받으신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베푸신 그 사랑, 용서를 찬송하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런 취지가 담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성전 제사장을 해임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자기에게 베푸신 용서, 은총, 사랑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고 관심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걸 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이것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위한 제사장을 세운 여로보암의 목적이고 취지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그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북스러워하고요.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반응들을 합니다. 나에게 십자가 이야기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십자가를 알고 있고 용서 은총 그것도 알아. 예수님 이야기 다 안단 말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면은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런 것과 뭐 다르지가 않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니까 전도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뭔가 하면 전도가 그 사람을 그 교회로 데려오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뭐 믿도록 해주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나 교회 다녀. 전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이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전도의 대상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백성이 전도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백성이 전도의 대상이다.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는 전도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쪽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가 전도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접어버리고 교회를 다니는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난 교회를 다니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전도를 받아? 전도의 대상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짐작을 예상한 이게 악이다. 거기에서 악이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믿음이야.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기에서 악이 튀어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단순히 악을 모릅니다. 죄를 모릅니다. 그런 것이면 그나마 낫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다 열심히 교회 다하고 하나 믿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전도가 필요 없어.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들이 가라.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나에게 전도가 필요, 전도를 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 돼. 늘 이 생각만 하잖아. 이 생각만. 전도를 해야 된다. 교회들을 가보면은 벽면에 뭐 이제 전도를 촉구하는 포스터를 붙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태신자 전도, 무슨 전도, 무슨 전도 뭐 붙어 있고, 전도 훈련 몇 언제 있습니다. 이런 광고도 있고, 현수막 붙어 있기도 하고, 많아요. 도남 초등학교 옆 앞에 있는 교회도 그 벽에 제가 아침마다 왔다 갔다 하고 보면은 무슨 전도 학교, 전도 훈련, 그런 현수막 붙어 있던데, 여러분 혹시 교회를 보면서 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전도를 받읍시다 이런 문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받읍시다. 혹시라도 그런 포스터, 그런 현수막을 예배당에 붙인 곳을 보신다면 저에게 제보를 부탁합니다. 제보 좀 해주세요. 전도를 받는 교회, 교회 표도 좋겠는데, 우리 달력이 이미 실패한 교회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제2의 표, 전도를 받아서 제2의 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사람 자꾸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의 모든 뜻과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전도를 받는 곳이다, 이 말을 뭐 들으려고 하긴 하겠습니까? 그건 무슨 뭐 개풀도 소리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이 있는가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미 믿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단 말인가? 화를 낼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한 겁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고, 도는 십자가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신 사건, 십자가의 도죠. 그 십자가 이야기죠. 예수님 피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 이 십자가 도를 아십니까? 물으면 다 안다고 하실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기독교인 중에.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아는데 또 그 도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전도를 받지 않아도 돼.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아는 거 알고 있는 것이. 십자가는 악을 행한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구원받은 그 다음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을. 구원받은 다음을. 박영선 목사라는 분이 구원 그 이유 그 책을 썼는데 오래된 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로 구원받은 자기를 생각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피 흘린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점에서 그의 요아보식이 악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 이후에 자꾸 시선 두고 있는 것이. 그게 어떤 점에서 그런가. 자,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능력이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한 능력이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는 예수의 피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죄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그 죄를 용서한 예수의 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십자가의 의미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 그 능력을 계속이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은 죄 있는 대로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늘 죄를 얘기한 이유예요. 십자가의 그 목적이 구원이다. 그러면은 구원받아서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걸 끝나고 다음부터 구원 이유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구원 은총을 계속 나타내겠다, 증거하겠다, 그리고 그 은총을 감사하게 하겠다. 이게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부른 바도 우리는 늘 죄가 나 혼자로 가야 되죠. 그래야만 죄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 은총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 역사란 말이에요. 죄의 역사다. 때문에 인간이 선해져야 한다거나 오늘과 내일이 더 나은 자가 돼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 계획 예정 우리 없단 말이에요. 성도 되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전도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도 전도를 받으면서 쉬지 않고 죄가 드러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늘 사용되어지는 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붙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나 자신입니다. 늘 나를 죽는 순간까지 붙들고 간단 말입니다. 나만큼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시면서 그 죄를 심판이 아니라 용서로 바꾸는 주의 은을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나를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받은 자로 붙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뭐가 나와야 되지? 그게 자기를 본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그걸 알지를 못하죠. 구원 그 이후에는요. 그 용서의 은총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얼마큼 하는가 이걸 목 잡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근데 성도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용서로 바뀐 주의 은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때문에 성도에게는 늘 주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이것이 성도인데 이러한 성도됨을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시한다면은 그것은 주의 은을 채워진 성도가 은혜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 그 에돔이 여호와를 배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왕을 세우며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에돔이 괘씸하겠죠. 여호람은 계속 자기의 지배하려 했었는데 배반하고 빠져나가서 왕을 세워가지고 독립하겠다. 괘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에서가 들에 돌아와가지고 피곤했을 때 야곱이 쏘고 있는 그 팥죽 그걸 보고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붉다 그 뜻이 붉다 그 뜻이거든요. 이 에돔이 요란을 배반하고 유다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들 왕을 세우고 독립을 선회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뭐 유다와 에돔이라고 한 두 나라 사이 이야기 되겠죠. 우리와 상관이 없이. 자, 9절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자, 여호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이제 떠난 에돔을 치려고 출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냥 둘 수가 없죠. 에돔을 그냥 놔둔다면은 에돔 배반이 유다 내부에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또 왕 체면도 있지 않, 자존심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에돔을 자기 지배에 두려고 출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돔의 군대에 요람이 포위를 당합니다. 포위를 당했다가 밤에 에돔 군대를 쳐가지고 빠져나왔다. 그게 9절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에돔은 독립을 이제 이루게 되죠. 그리고 여호람은 에돔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힘없는 그런 왕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또 보면 10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이 지바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이 아는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에돔만 배반한 것이 아니고 림나도 배반을 합니다. 여기 림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분배해 주는 곳 중에 하나가 림나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림나를 다시 레위 사람들의 땅으로 거주할 성으로 이제 떼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 본래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들 땅에서 일부 성을 떼어가지고 레위인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이 48개였죠. 그 중에 하나가 림나였어요. 림나도 결국 뭔가 하면 레위인의 성이란 말입니다. 림나는 레위인의 성이다. 그러면 림나가 요람 배반했다고 하는 것은 유다 안에 있는 레위인의 성이 요람 배반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이유를 왜 배반했어? 그 이유를 요람이 조상들의 하나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돔은 다윗에게 정복당해서 유다 지배할 있게 된 족속들이니까 에돔 배반은 유다 외부 사람 배반입니다. 이방인 배반이죠. 에돔은. 림나는 레위인의 성이라고 했으니까 유다 내부이란 배반이에요. 유다 내부의 배반이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요람 배반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람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곤란 처지가 되었겠죠. 자기를 배반한 둘을 쳐가지고 다시 자기 지배 아래 두어야만이 자기 강한 힘을 증명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에돔은 치는 걸 실패했고 림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 옛날 뭐 유다와 뭐 에돔, 림나 이런 사람들의 그들만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일단 에돔이 배반한 일을 두고는 하는 말이 오늘까지 그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에돔이 유다를 배반한 이후로 다시 유다의 지배로 돌아오지 않는데 그렇게 에돔이 여호람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 일이 오늘까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하였다. 이런 의미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돔 배반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그 뭐 에돔이 유다를 배반했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독립운동 엄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일본이 망하고 독립을 했는데 그렇게 독립운동한 것을 두고 일본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강제로 속국으로 만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뺏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인데 그건 배반이 아니라 정당한 행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돔도 사실 배반이 아니라 정당한 그 자기들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스스로 원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 때 다윗에 의해 정복당한 것은 정복당했단 말입니다. 만일 에돔이 원해가지고 유다의 지배를 받은 것이면 배반이죠.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정복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배반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8장 보십시다. 사무엘하 8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 위에서 에돔 사람 만 8천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을 두되 온 에돔의 수비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다윗이 에돔 사람 만 8천명을 죽이고 점령해가지고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다윗의 그 어떤 힘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에돔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이신 거예요. 다윗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부터 여호람까지 기간이 대략 한 150년쯤 됩니다. 150년. 그동안 에돔이 유다를 배반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요람 때 와가지고 해방했단 말입니다. 에돔도 150년이면 거의 다 뭐 유다 사람이 되어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익숙해졌겠죠. 그런데 왜 배반했는지가 의문인데, 이 일이 요람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 것과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돔이 배반했고 요람은 에돔을 치러 갑니다. 자기를 배반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돔을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것을 알았겠죠. 내 건 내가 찾겠다, 잃지 않겠다, 이런 의도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돔 내 것이야, 내 나라야. 그 에돔이 유다 남쪽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에돔이 떨어져 나가면은 이방 세력, 남쪽에 있는 이방 세력이 유다 본토를 칠 수 있는 위험이 좀 높아져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 21장 16절을 봐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이 여호람을 치는 것은 에돔의 배반으로 인해서 유다를 치는 것이 더 쉬워졌기 때문에 치자 이렇게 이제 작정하고 공개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격동해서 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과 다 빼앗겨가지고 막내 아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동안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이 여호람을 치지 않고 에돔 사람들이 유다의 지배아래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여호람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붙여놨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블레셋 아라비아를 하나님께서 막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유다의 존재가 존재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유다가 무시를 한 거죠. 나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이다. 그걸 생각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블레셋과 아랍을 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또 하나님이 요람을 쳐서 병이 들어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렇게 죽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악을 행한 요람을 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돔 배반으로부터 해가지고 레위인의 성인 림나가 배반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요람길에 일어나는 모든 일 보면 정말 비참한 일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이걸 하나님 징벌이라고 한다면은 요람은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아주 무겁고 무서운 징벌을 받는 셈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악을 행한 것과 무관하지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자, 에돔이 배반한 일,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뭐 심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죄를 지은 에돔 배반했으면 그 정도면 간소하지, 이런 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략을 해서 당한 일, 또 그게 어떻게 죽었는가, 죽음을 보면은 아주 그 비참한 죄를 맞이했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람이 그렇게 비참한 처우를 맞이해서 그렇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다, 그런 인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성경 볼 때마다 이건 남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그런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치 강 건너 불공이 하는 것처럼 요람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대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람이 동생 여섯 죽인 일만 돕고 보면은 뭐 그런 일 당해서 싸다 생각하겠죠. 악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는 얘기, 우리는 뭐냐. 동생 죽인 일 나와 무관하고 나에게 없는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가 요람에게 보는 악의 시각이고 유아 보시기 악을 행했다고 하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 악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람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 악을 행한 자들이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요람이 당한 일을 우리 당해야 돼. 그런 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대로 표현하자면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시기에 지금 내 분수를 모르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고 베풀어진 덕분에 살고 있어.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를 지키겠다. 날 위해 한 찾겠다. 이런 방식으로 살았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동생 죽인 것도 그런 죄 가운데 나온 하나의 행위였단 말입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행위였단 얘기죠. 자기를 배반한 에돔을 치료한 것도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따로 왕을 세우는 것은 용납지 못하겠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요람의 악이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보면은 요람의 악이 별로 대단한 것처럼 생각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여섯 중인 그런 일에 비해서 아니 에돔 치러 간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왕이랄지라도 요람처럼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요람이 그렇게 비참한 운명으로 끝나야 될 그런 정도의 악으로 보이질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동생 죽인 일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은 늘 동생을 죽인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죠. 동생 죽였으니까 그런 일 당해야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악을 생각하고 성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유다의 요람이라는 왕이 동생을 죽인 악으로 심판받았어. 그 이야기 듣고 끝나는 그게 전부가 됩니다. 그런 건 성경이 아니죠. 그냥 유다 역사 이야기죠. 립나도 배반에는 립나는 레윈성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이 요람 배반한 것은 요람이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버렸다 이 표현이에요. 버렸다는 건 떠났다는 얘기인데 이건 요람이 하나님이라 신을 버리고 뭐 다른 신을 바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있다 부처를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집도 심판을 받아야 될 가문이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않으신 것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이 멸해야 될 자를 멸하지 않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란 말입니다. 언약이. 그 말은 다윗의 집이 멸망을 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 존재한다. 다윗의 집이 뭐 돈이 많고 적고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그 다윗의 집에 하나님 은총과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다. 증거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어. 그 증거가 뭐냐. 다윗의 부강에 재산이 많아. 이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고 있어. 그거란 얘기입니다. 감히 잘 보지 말란 얘기예요. 존재한다. 그 자체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어.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 은총과 사랑이란 것입니다. 존재가. 그런 점에서 요람은 뭐 다른 은총과 사랑 구할 이유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뭐 잘 되게 다 이런 식의 그런 사랑 은총. 이걸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하나님 은총인 사랑이냐 하면서 구한다면은 그것이 곧 이스라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렸다고 하는 교회 안 나오는 거, 뭐 개종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네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데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면 그걸 구한다? 그게 요하를 버린 거야.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나온다는 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는 이걸 상상도 하지를 못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레위인의 성인 임나가 여호와를 배반했다. 왜? 네가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임나의 배반은 여호와라며 경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고. 넌 이스라엘 왕들 길로 행하면서 여호와를 버린 악을 행하고 있어. 이런 경고가 되는 그런 배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임나가 자기를 배반했다면 여호와를 버렸다고 비방했다면 뭔가 좀 정신을 차리는 게 어찌 않겠습니까? 여호와라미 정신 차려야 되겠죠. 아, 내가 여호와를 버렸구나. 그런 경고를 듣고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라면 그런 경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아예 임나의 배반이 경고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한 길로 계속 가죠. 그 뒤에 11절을 봐보세요.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림나 배반 뒤에 이어지는 이 내용입니다. 경고가 없어요. 경고받은 게 없어요. 요람 아버지 요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요호람도 유다 여러 산에 막 산당을 막 세우는 거예요. 산당은 개인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개인의 복지,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신앙, 내 개인을 위해 하나님 찾는 신앙,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가 제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를 위한 제사예요. 복 빌기 위한 제사란 말입니다. 그건 성는 제사가 아니죠. 재물을 하고 피 흘려도 성는 제사가 아니에요. 용서 은총이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여호와를 버렸다는 그 경고를 림나의 배반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여호와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당을 만들어서 개인 신앙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저 너희가 나를 배반해? 그런 분노만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여호람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여호람과 다르다거나 더 낫다고 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호람 이야기, 본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사실일 것 같습니까? 멸한자를 멸하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 용서의 은총과 사랑에 마음 두지 않고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요람을 치시고 아주 치시고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창자 빠져나 죽게 하는 그 비참 운명 끝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 그 여호와 하신 일을 믿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요? 안 믿구나. 자, 그래도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호람처럼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고 내 개인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우리가 여호람에게 하신 그 하나님 일이 사실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이 분이야. 이걸 믿는다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난 지금 여호람처럼 그 심판 안 받아. 이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람과 심판받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이게 기쁨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그 용서 사랑으로 나에게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게 된 그게 기쁨이 되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요람 림나의 배반에도 자기가 요아를 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겠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네가 요아를 버린 자다 경고를 한단 말입니다. 요람 이를 통해서 경고를 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의 경고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다가와줘야 돼요. 경고로. 그런데 우리가 경고를 경고로 받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성경의 요람 비참한 이야기를 경고해도 우리 덤덤해하고 내일 받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지탱한 힘이 하나님께 있고 멸할자를 멸하지 않는 용서의 은총대가 존재한다. 이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데 마치 그 용서의 은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십자가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싫은 건 아닌데 그 이야기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내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다.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세상 잘되고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건 들은 바 있으니까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확실하게 아 이거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 사랑 좋아 좋은데 근데 내가 그 용서 은총 사랑을 좀 깊이 내가 좀 느끼고 싶어 확실하게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조차도 늘 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용서 사랑 듣긴 듣는데도 그 시시한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시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사실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람이 당한 그 일이 우리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람을 치신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들에 주어져 있고 우리가 요람과 똑같다면 우리도 요람처럼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되죠. 마땅하죠.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시시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옳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옳으냐? 아예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용서 그 사랑을 내가 시시하게 여기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것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요람의 사고방식이야. 좀 그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아봇이 악을 행한 자라 그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자다. 그렇다면 동생 여섯 중인 요라 운명이나 우리 운명이 달라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운명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무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예배당으로 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만 무사히 살고 있는가? 믿지 않은 사람 무사히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사히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은총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무사히 살고 있는 거. 그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안다면 뭔가 무사히 사는 것보다 좀 차원 높은 그것과 좀 다른 특별한 것이 좀 있어지지 않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늘 사라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특별한 게 보이지 않으니까 재미없어. 이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 건 여러분 무사히 살고 있는 게 특별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멸망받을 자들이고, 성도라고 하는 건 특별한 걸, 특별한 것을 알고 감사가 나온다, 감사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인 것이고. 이런 점이 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방향을 잡고 잘못 가는 것은, 특별한 것은 용서고 사랑이지 우리가 특별해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건 십자가의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이지 우리가 특별해져야 될 자는 아닌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특별한 것은 보배지 질그릇이 아니에요. 보배가 특별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할지라도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질그릇은 뭐냐? 질그릇 같은 것이, 질그릇 같은 것이 가질 수 없는 보배를 가진 거예요. 이게 저의 특별함이죠. 아시겠습니까? 질그릇이 특별히 지는 게 아니고 아주 보배를 가진 것이 질그릇은 특별함이란 얘기입니다. 보배를 가졌다는 얘기가. 에돔 배반을 했고 유월함이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에돔 비해서 힘 있는 유다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런 에돔이 그동안 유다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유다를, 에돔을 유다에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요람이 아래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근거는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 이걸 알라 그 말입니다. 물심판에서 노아 가족 구원받은 일이나 소돔 고모라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이나 홍해 바다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나 그 이야기 모든 전부는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살게 했다. 그들이 한 일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가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전부예요. 이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공로예요. 주의 공로다. 십자가 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 공로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요람 이야기에서 심각하게 받으시고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돔이 유다를 떠나게 한 일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나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의 것을 알았던 것들이 생각지도 않게 날 떠난 일들을 경험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것을 알았던 것들이 날 떠날 때 그걸 우리 힘으로 되찰 수 없습니다. 그냥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약하구나. 내 삶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붙여놨기 때문에 있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좀 알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걸 줬다 뺏어가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힘을 살지 않는 것인데 항상 내가 힘이 있기를 구하는 그것이 악함이라는 걸 좀 알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알아가면서 내가 존재한 내가 아니었는데 자꾸 내 힘 존재했던 것이 요람의 악이었구나. 그럼 내가 요람 똑같이 심판 받아야 되네. 근데 내가 무사히 존재하고 있어. 그 자체가 은총이고 사랑이구나. 좀 그렇게 생각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용서가 나를 지탱하기에는 힘이었다는 거. 그걸 배워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뭔가 떠났다, 나에게서 떠났다. 그게 돈이든 뭐 떠나갔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경고예요. 떠나고 네가 못 찾지? 네게는 모든 게 다 내게, 내가 붙여준 것이고, 너는 네 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이런 경고란 말입니다. 그 경고를 경고로 받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용서의 은총으로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경고해서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가 어떻게 덮여지고 멸망받을 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내막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 용서만 증거하게 만들겠다. 이게 성도된 내백 부르신 아님 뜻이다. 아예 뜻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성도는 늘 십자가의 도, 전도를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용서가 시시하지가 않습니다. 늘 특별한 것이 내게 주어져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고 나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 관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특별한 도배로 내가 집어넣었어. 그럼 나는 그 특별한 존재하는 질그릇이죠. 그걸로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대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 여러분 돌아다보지 마시고요. 오늘도 무사입니까? 그 무사이라는 것이 뭐 아무 일도 없는 무사회가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무사한 거예요. 택시 운전 기사 앞에 오늘도 무사히, 그런 무사히 말고 존재한다. 그런 무사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은총과 사랑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나타낸 증거할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그 성도됨을 깊이 좀 이해하시고, 아무것도 없으시에 그 생각이 아니라 특별한 가운데에서 특별한 여러분 속에 머무는 늘 그런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 부치심의 이유입니다. 부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임을 알게 하시고 늘 내 힘을 구하는 것이 곧 악이고, 그 악한 가운데에서 용서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이 있는 저에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